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정말 평안하십니까?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나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단순한 그런 자연적인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 당연히 일어나려고 버둥버둥 하는 거죠. 일하기 위하여 아침에 집을 나가면 일을 마칠 때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뭔가 집을 나갔는데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철 따라 오고 가는 그 날짐승들은, 이를테면 철새들은 자기가 언제 와야 되고 언제 떠나야 될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닌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그런 날짐승보다 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오늘 본문 8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날짐승들도 자기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본능적으로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사야 1장 2절과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자녀들이 정말 나이가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철이 들면 아,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도 헤아리고 뭔가 좀 이렇게 효도도 하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하셔도 변화가 없느냐 탄식하시면서, 아니 소나 나귀 같은 짐승도 생각해봐라. 자기 주인 알아보는데.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다 는 꼭 깨닫지 못한 채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셔서 탄식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순종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 그거 허풍 떨지 말라고, 그거 선지자가 말하는 경고 그거는 너나 당하라고, 우리 하나님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정체가 뭔지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8절과 9절 보시면, 예레미야 8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석유관의 거짓의 부지 거짓되게 하였으며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하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말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 우리 여호와 율법 내가 그거 알 만큼 알지, 나 어릴 때부터 그거 배웠지, 뭐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을 버렸는데 어떤 종교적 확신은, 아, 나는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나는 알 만큼 알고 나 나름대로 그래도 하고 있다고, 내가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 이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주일 예배는 안 빠진다,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성경 언급만 한다, 기타 등등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는 거죠. 그 자기가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내가 할 만큼 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위험합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이게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자기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잘 지키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주로 바리새인들이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 엊그제 묵상했던 예레미야 7장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걸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은 엊그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전 입구, 여호와의 집 문 어귀에 세워놓고 예배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를테면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데 거기 입구에서 가지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너희는 지금 여기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자부심을 가지고 너희들 여기 들락날락 하는데 너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나름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예레미야 7장 10절 보시면 예레미야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렇게 자부하는 거예요. 자부.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너희들의 그런 확신,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7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떠버리고 있느냐. 그거는 9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가증한 일,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바알에게 분향,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려고 하는 짓이 아니냐. 예레미야가 그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바알에게 분향. 우리 중에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중에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혹시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을 거고 있어도 좀 오픈하기는 어려우시겠죠. 그런데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바알에게 분향, 이거는요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살인자는 아니고 다 도둑놈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다 무슨 간음을 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음행을 해요.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예식 자체가 그랬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다가 그게 부족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은 이를테면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 묵상하면 이 사람들이 하늘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 엊그제 우리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요 외국산 우상이에요. 이를테면 고대 애굽, 이집트에서 제일 힘센 신은 태양신이었어요. 이집트, 고대 애굽은요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같이 조그만 나라는 맨날 그 애굽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제일 강한 신이 태양신인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요 태양신이 아니고 달신을 섬겼어요. 상당히 독특한 달신이 전쟁의 신이고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태양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달신 도입하고 그 달신에 따라오는 별신들 막 섬기면서 그런 하늘의 1월 성신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믿고, 오히려 성전에다가 그런 태양상, 그런 달신,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3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성전에다가 가증한 것, 해와 달과 별 모양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 수 있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요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성공하고 싶었어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 시대 문화에서 그 시대 선진국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야, 네가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네가 성공하고 싶어? 너 부자 되고 싶어? 그러면 너 달신 섬겨봐. 달신. 달신을 섬겨야 네가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고대 애굽은 전통적인 강대국, 태양신을 섬기는 거는 다 알았는데요, 바벨론은 신은 강대국, 뭔가 막 떠오르면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달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달신을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거대한 제국 애굽 내지는 아수르 바벨론의 선진적인 사상, 선진적인 종교를 받아들여가지고요. 성전에다가 그 가정한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정한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길이었어요. 자기들로서는 만족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 뭔가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그 길이었어요. 그리고 또 배운 것이요, 자녀를 불사르는 거예요. 이 가운데 거의 모든 분들은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사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행복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식을 불사르는 거, 그거 자식을 위한 것이고 자식을 어떤 그 자식의 희생을 통해서 가족이 뭐 이렇게 부자되는 뭐 이런 길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근처는 아닌데 고대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보다 조금 더 위쪽이고 이를테면 두로시돈이라고 해서 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 시집온 친정 동네 그 동네에서 항아리가 한 100여 개가 발견이 된 게 있어요. 한 100여 개 방아리. 근데 저 100여 개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불탄 어린이여 유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제단에 바친 거죠. 따지면 고대 사람들은요 시신을 저렇게 매장하지 않아요. 고대 사람들은 시신을 이렇게 돌관이나 뭐 이런 데다가 하는 것이 저렇게 불탄 어린이들의 시선. 그러니까 저 불탄 어린이들 고대 사회는 또 화장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탄 어린이의 시신의 유골을 저렇게 다 모아둔 저 지역이 아마도 아이들을 불사르는 재단이 있었던 곳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왜 받아들였냐?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고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짓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확신,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는 확신,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꽤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 확신 좋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 해야 되는 거죠.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고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 삶의 방향이 어그러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우리 그런 질문하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밤에 당장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대답을 하나요? 대답? 야 그런 유치한 질문 나한테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도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당장 죽어도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 당연히 아멘 하는 거죠. 당연히 아멘 할 수 있는데 그 질문만큼 혹은 어쩌면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은 하고 오늘 밤에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종교적 확신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확신,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요 다 자기 욕망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는요 그 당시가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귀족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고, 노예들 중에도 노예라가 다 똑같은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에 백은산하고 장한성이 군대 가가지고 장한성 형제가 이제 수료했다고 이등병 짝대기 딱 붙이고 사진 찍어 보냈어요. 그런데 이등병이 다 같은 이등병이 아니에요. 이등병 안에도요 서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면 신참은 같은 이등병이 이등병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노예도 같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라는 것은 어떤 이 하여튼 그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하찮은 신분을 가진 사람부터 가장 고위 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은 사실 그런 욕망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지자와 제사장도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자가 다 거짓을 행합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는데 종교적 확신이 있는 거죠. 구원을 얻었나이다.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당장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이 곤란하세요. 천국 문을 열어주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 입장이 곤란하시다고요. 우리가 종교적 확신 갖는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욕망에 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욕망이 죄냐? 아니에요. 사람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이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해요. 이를테면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실 때 다 세수하셨죠? 눈곱 다 떼고 머리도 감고 그죠? 그리고 좋은 옷 예쁜 옷 입고 그러니까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괜찮죠? 볼만하죠? 이렇게 말하세요. 정말 예쁘세요. 이렇게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 올 때 다 이렇게 세수하고 머리 다듬고 이렇게 화장하고 오는 이유, 이게 다 욕망이에요. 뭔가 이렇게 우리 삶을 더 예쁘고 더 풍성하게 가꾸고 싶은 거죠. 저는 주일마다 이거 늘 가장 큰 과제가 이게 머리를 잘 하는 건데 어떤 날은 실패하는데 오늘은 약간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스프레이를 딱 뿌리는데 여기 나 있는 요 뽑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머리여가지고 이거를 생각해서 딱 붙여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붙는 날이 있고 상민 씨가 대머리가 아니어서 그런 거야. 우리 정상민 자매라는 자매인데 자기가 대머리가 아니니까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이게 요 머리카락이 얼마나 귀한데요. 이거를 잘 해가지고 딱 여기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공했어요. 한 번에 딱 붙더라고요. 오늘 은혜 충만한 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욕망이라는 거죠.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성적 한번 좋은 성적 받을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목사가 나올 설교 잘해봐야지. 뭐 물론 그런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뭐 이런 또 어떤 욕망. 만약에 인생에 아무런 의욕이 없다.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잠자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일을 뭐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물론 어떤 분들은 사람이 완전한 무욕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자유로운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상들이 있어요. 도사님들이나 가능해요. 그런데 도사 없어요. 요새 하도 등산을 많이 다녀가지고 도사들이 어디 앉아서 도 닦을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도사가 다 사라졌어요. 아무리 깊은 산 가보세요. 그거 다 등산객이 다녀가지고요. 도사가 자리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도사들이나 완전한 무욕 상태 이걸 추구할 수 있는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욕망, 욕구 내 안에서 발동하는 그거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좋은 복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아무런 의욕이 없다,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고 싶은, 일하고 싶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요, 그거 병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욕망이 없다, 아무런 욕구도 없다 이러면 그거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를 가셔야 돼요. 아니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정신과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있어요. 아무런 욕구가 없이 욕망이 없는 상태에서 살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선물이에요. 문제는 제어되지 않는 욕망이에요.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욕망. 이를테면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요. 우리 아무거나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게 좋잖아요. 주일날 우리 예배당에 밥 먹는데, 물론 저는 매주가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밥 하신 분들에게 오늘 환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환상일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맛없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맛있을 때도 있고 이러거든요. 같은 음식이 똑같은 음식이 아닌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먹으면 더 행복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일종의 탐식이 되어가지고 먹는 것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면 그건 문제가 돼요.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개발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 삶을 열심히 살아서 뭔가 더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경쟁심이 돼가지고 늘 다른 사람들과 힘겨루게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거는 그거 죄가 될 수 있어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제어할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를테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네가 자유롭게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선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22절, 예, 방송실에서 선구를 띄울 텐데, 하나님께서 모래가 바다의 한계다. 그래서 그 거세게 이는 파도가 모래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선을 정해놓으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떤다는 것은 하나님 파도는 거세게 이는 파도는 모래를 선으로 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를 우리 삶의 선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넘지 말고 그거를 잘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할 때 차선을 잘 따라가듯이 그렇게 따라가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또 욕망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제하시려고 여러 가지 사회제도, 뭐 입법, 사법, 행정 이런 사회제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어하시려고 제사장을 세우셔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어하시려고 선지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야 니들 정신 차려야지, 회개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지, 니들이 지금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책망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설교를 잘 듣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영적 지도자들의 말,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의 그 말을 잘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고 욕망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감정으로 표현되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욕망이든, 그것이 뭐 즐거움에 대한 것이든 슬픔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뭐 하여튼 분노든 어떻든 그거를 잘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고 그 화를 끝까지 품고 막 분노와 적개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화를 내지만 그 다음 날은 그걸 좀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도 있고, 뭐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지만 기쁨으로 충만하지만 또 그 기쁨을 덕을 생각하면서 조금 절제하는 뭐 이런 거. 여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든 그거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거는요, 그렇게 통제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통제 가능한. 지난번에 디도서 묵상할 때 디도서 보면 신중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디도서 1장 8절, 2장 2절, 2장 5절, 2장 6절, 디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런데 디도서가 말하는 신중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통제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죠. 셀프 컨트롤. 우리는 신중하다 이러면 뭔가 조심스럽고 함부로 막 나대지 않고 뭔가 차분하게 좀 상황을 지켜보고 이런 단어로 사용하는데, 본래 신중하다고 하는 소프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통제가 가능해서 뭔가 진지하고 뭔가 차분하고 뭔가 이 자기 행할 바를 잘 분별해서 행하는 것을 신중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양육해 주셨을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이를테면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 훈련이 되어 있어요.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은 막 창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와도 피하지 않아요. 그 왜 전쟁 영화 기병 보면 막 대포가 터져도 막 뛰어가잖아요.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면 정신없이 뛰어가거든요. 마치 그런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향해서 혹은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이게 정직한 일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일이냐? 질문 안 한다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고 이게 더 화려하고 윤택하고 더 행복하게 할 만하다 이러면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따지지도 않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문제는 이렇게 자기 욕망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인데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여기가 예배당이다. 나 예배 참석하고 있다. 뭐 이런 확신, 이런 정당화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거 중요하고 나는 오늘 밤에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야. 뭐 이런 고백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 뜻을 받들어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삶의 목표가 달랐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옛적 길, 선한 길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여 자기를 희생이라도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제사장, 제사장 나라, 제사장 공동체 되는 것. 바알과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해와 달과 별들이 가르친 것은 네 행복을 위해서라면, 네 만족을 위해서라면, 네가 남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도둑질, 살인, 간음 할 것 없이, 이게 뭐 모든 사람이 도둑이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혹은 제사장들은, 선지는 제사장, 야 회개해야 돼.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그거는 믿음의 길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그러시고 세상이 보게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지 자기 행복, 자기 만족, 더 하려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 허풍이 어딨냐. 그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제사장들을, 그런 선지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돌을 놓치고 감옥에 가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그 길은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할 길이고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길이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듣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도요 누구랑 척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괜히 부담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는 어떤 상처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죠.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하려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거룩하고 경건한 세상이 보게 되는 인생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야, 별거 아니야. 괜찮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레미야서 언제 끝나느냐 기다리고 있는 분 깊이 생각하세요. 예레미야를 읽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거 언제 끝나나 8월까지 가요. 우리도 뭔가 위로해주는 말을 듣고 싶고 우리도 뭔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예레미야를 깊이 읽어보면 예레미야서는 위로하기 위하여 쓴 책이에요. 예레미야서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요 예레미야서에 가장 깊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끈기예요. 죄인에 대한. 그래서 예레미야서는요 그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피상적으로 읽으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예레미야서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책망하시는 말씀보다 그저 위로하시고 괜찮아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를 신령한 기쁨으로 몰아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코미디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개그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들어 섬겨야 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 우리 기분 좋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예배당에서까지 와서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텔레비전 켜면 우리를 즐겁게 해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뭐 온갖 뭐 먹방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다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래 사람을 녹록해 하고 그냥 허허허 웃게 하는 그런 사람들 텔레비전에 줄 서 있어요. 인터넷 무슨 유튜브 올라가 보면 온갖 강좌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들이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들을 수조차 없어요. 더욱이 그런 사람들이요 말발이 왜 그렇게 좋은지 얕은 말 잘해요. 저도 한 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배당에서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 예배당은 참여하는 곳이에요. 참여라는 것은 몸이 여기 와 있어야 돼요. 몸이. 만약에 우리가 영상으로만 자꾸 예배를 드린다. 그거요.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보는 거는요. 관람하는 거거든요. 구경하는 거잖아요. 제가 야구를 한 번씩 보는데 야구를 보는데 야구장에 있는 것과는 다르겠죠. 제가 야구를 보는데 주로 이제 편집된 뭐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9회짜리 프로그램을 3분으로 요약한 뭐 이런 거 있어요. 한 번씩 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나는 이거를 그냥 보는 거지. 이 야구장에서 막 응원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를테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맨날 농구장을 다니시더라고요. 목사가 뭔 시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농구장을 가가지고 막 하여튼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데 농구를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과 농구장에 가 있는 것이 다르겠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자꾸 보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보면서 자기가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구경꾼이 되어 있을 때, 리모컨을 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재미없는 거는 꺼버릴 수 있는 리모컨을 주인으로 하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는요, 듣기 싫은 설교여도 끝날 때까지 듣는 게 좋아요.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면 저 목사님으로 바꾸고, 저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면 이 목사님으로 바꾸고, 그거는 설교를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은 재미없는 설교도 하여튼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막 듣기 싫어서 조는데 깨우잖아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우리가 통제를 받는 거죠. 이 예배당 안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법을 계속 배워야 해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 꼭대기에 서가지고 나 기분 좋게 하는 말이나 들려줘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그거에 호응해가지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평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겁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준다는 것은 고대 사회의 여인들은요 다 전리품이었어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여자들이 다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겠다는 건 전쟁 패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윤태감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그 반역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도 보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오히려 그 무화과 포도나무를 심어놓은 그 모든 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요 도망을 치려고 그래요. 14절 보시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그래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는 놀라운 분이다. 이 사람들이 평강을 바라는데 어디서 평강을 누리겠어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원천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어디서 평강을 누리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도망가자.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견고한 성읍으로 갔는데 그 견고한 성읍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견고한 성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견고한 성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해와 달과 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풍요로움과 자기 부유함을 의지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안 돼요. 끝까지 그거를 부여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 1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고대 사회는 뱀이나 독사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훈련이 안 되는 뱀과 독사예요. 모든 사람이 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이 말의 부르짖음이 다안에서 들리고 이를테면 적군이 압록강을 넘어와요. 왜냐하면 다안이 제일 북쪽에 있는 성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국경을 넘어서 막 쳐들어오는 그 말의 부르짖음 준마들의 우는 소리가 온 세상을 진동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별일 아니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평강평강. 우리가 구원을 얻었냐이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종교적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종교적 확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더 윤택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선한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 읽었던 예레미야 8장 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별 무별 아래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그 누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 분토가 뜰 것이며 그 위에 1절 보시면 유다왕의 뼈, 지도자의 뼈, 제사장의 뼈, 선지자의 뼈,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겠다. 일종의 부관참시. 그런데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다섯 가지 단어가 반복돼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뒤따르며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경배했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아니고 그 해와 달이 제공한다고 믿었던 그런 화려함, 풍요로움, 그런 어떤 뭐 윤택함 이런 거를 사모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윤택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해와 달과 별 앞에 무릎도 꿇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식을 불 가운데 던져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혹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우리 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들 중에도 정말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예레미야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죠. 더 윤택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히려 검소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연약한 사람들과 나누고 어려운 사람 돕고 섬기고 이런 것이 더 귀한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거룩한 삶의 길이 아주 분명해요. 우리 시대 교회 안에도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당 안에 누가 말한다고 해서 다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하나님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머물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내용,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 모든 만민 중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룩한 레위기법이 뭐였어요? 다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고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규례도 아주 뚜렷하고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너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잘 사는 거, 제가 말씀드린 잘 사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너무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부자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 되어서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 사는 것을 잘 산다고 하는 거죠.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인생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신중한 것 이론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 말씀을 적용 구절로 삼는 것 좋아요. 몇 주째 지금 보고 있죠. 이 정도 되면 외워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 설교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시작해서 한번 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14절 잘 적어놨다가 일주일 내내 외워가지고 다음 주일에 예배 시작 우리 설교 시작 전에 다 같이 사 이렇게. 왜냐하면 버려야 될 것이 있고요.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느냐 고백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던 사람들,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던져놓던 사람들은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죠. 그 시대 방식으로. 우리 시대 자식을 불 가운데 던져놓는 사람은 없지만 자식을 성공시켜보려고 자식을 몰아치는 부모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제일 자살률 높은 거는 노인 자살률이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있어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부모 욕심 때문이에요. 부모 욕심. 부모 욕심 때문에 어린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시대. 많은 부모들이 우리 시대의 자식을 불 가운데 던져놓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